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영웅.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영웅. 제가 성장기를 보낼 때는 영화의 히어로,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 그러면은 뭐 슈퍼맨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이게 나중에 시리즈가 이게 1978년에 첫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크리스톨 리브라는 저 배우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슈퍼맨 역할을 해가지고 슈퍼맨 그러면 저 사람이 항상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승마를 하다가 나중에 낙마를 해요. 낙마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신마비가 됩니다. 전신마비다. 손 하나 까딱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나중에 정말 이 슈퍼맨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줬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주연을 이 크리스톨 리브가 주연을 맡아서 처음 영화로 제작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이제 시리즈가 이제 계속 나왔어요. 쫄쫄이만 조금 바뀌더라고요. 쫄쫄이만 조금 더 고급 원단으로 조금 점점 바뀌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좀 바뀌기만 했어요. 슈퍼맨에 이어서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배트맨이라든지 뭐 이런 히어로 영화들도 제작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를 얻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이언맨과 헐크 같은 이 슈퍼히어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냥 단체로 그냥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요. 단체로 어벤져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또 인기를 좀 얻고 있죠.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들로 영화 속에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그 초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히어로들만이 영웅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진짜 영웅인 것 같고 진짜 영웅은 어쩌면 진짜 영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난세에 진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12척의 배로 뭐 300척의 배를 막아낸 뭐 그런 엄청난 업적을 올리신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독일 문학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면서 이 세계 연극계 한 획을 그은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분이 계신데 문학고로서 이분이 역설적인 진리를 한마디 우리에게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웅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다. 그렇죠? 영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는 그만큼 혼란스럽고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웅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게 아니라 영웅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뭐 북한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 문제도 그렇고 뭐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위아래로 그다음 뭐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어떤 탁월한 영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좀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해군의 제독으로 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운 바 있는 윌리엄 홀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오직 평범한 인물들의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영웅을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들처럼 어떤 초능력을 갖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던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그 영웅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위대한 도전을 했고 그 위대한 도전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원한 믿음의 영웅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시작!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 다시 한번 시작!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 오늘 보면 사사기 6장의 바로 전절인 사사기 5장 31절을 살펴보면 걸출한 여선지자였던 이 드보라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약 40년간 평안을 누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런데 평안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평안하면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아라비아와 요단 동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디안족에게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고통의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40년 동안 사사 드보라의 통치 아래 평안을 평안기를 보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40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7년 동안 큰 환란을 당하고 있었으니 이 7년간의 환란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3절에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도 이스라엘이 비실비실하니까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약탈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부족들이 자꾸 약탈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고 가장 강력했던 족속이 누구였냐면 미디안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뚜기 때와 같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때와 같이 새까맣게 몰려든 이 미디안의 약탈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식량과 양과 소와 나귀까지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갔다는 거예요. 싹까지 갔어요. 싹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7년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7년간 농사 지어놓고 좀 먹으려고 그러면은 또 뺏어가고 또 약탈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숨어 지내면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식량을 어느 정도라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서 굴을 파고요. 그 굴 속에서 몰래 그냥 식량도 숨겨놓고 가족들이랑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하도 와서 약탈해 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 궁핍함이 극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런데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평안과 감사 속에 사는 것이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어려워서 하나님 찾는 것보다 평안할 때 하나님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1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줄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난세지 영웅이란 말 들어보셨죠? 난세지 영웅, 난세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자, 난세라는 말은 어지러운 세상을 얘기해요. 아주 지금 막 혼란이에요. 전쟁 난 것처럼 혼란 어지러운 세상이고 그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 영웅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을 때 기드온이란 영웅이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영웅이 등장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이 말을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또는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황의 거상이 난다. 거상이라는 건 큰 부자라는 거, 큰 장사꾼이 난다는 거예요. 불황에. 자, 이건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굵직한 사업장들 있죠.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언제 컸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쟁 통해 컸어요. 전쟁 통해. 난세에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크게 커진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전쟁 통에는 막 다 부셔지죠. 근데 또 뭐 짓는 것도 많아요. 부시고 짓고 뭐 이런 또 뭐 이렇게 날라줘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정말 이 말처럼 불황의 거상이 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을 돌파할 해법을 찾게 돼요. 그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그 해법을 찾게 돼요. 그런 사람이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 할 때 손에 어떤 무기부터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좋은 것부터 주시고 돈부터 주시고 어떤 성공부터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뭐 성적이 좋아지게 하시고 뭐 이것부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 할 때는요, 마음부터 바꿔주세요. 생각부터 바꿔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그 손에 뭘 들려준 등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부터 바꿔먹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마음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셔도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좋은 환경 만들어줘 봐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좋은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생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관점이 바뀐 사람들은요, 해법이 보여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에 무슨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큰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 큰 문제는 큰 문제일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큰 부담과 근심거리가 되어서 잠을 못 자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나를 점점 숨막히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나를 끝장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기도 할 거예요. 골프 황제라고 하는 여러분 타이거 우즈 잘 아시죠? 이 골프 치다가 왜 이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있어요?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골프공이 쫙 굴러가다가 그 홀 속에 톡 빠져야 되는데 이 잔디라는 데가 이렇게 똑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가 여기 뿔뚝 튀어나오고 저기 뿔뚝 튀어나오고 여기 좀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 공이 홀 쪽으로 쭉 가다가 쑥 옆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을 지금 보는 거예요. 서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길바닥에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서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좀 움푹 파였구나. 아 저쪽으로 치면 안 돼. 저쪽은 좀 경사가 졌구나. 아 이렇게 돌려 쳐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그 상황과 그 위기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어도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어려운데 분명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어. 분명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관점만 바꾸잖아요. 그 어려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아 힘들어. 아우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근데 관점만 조금 바꾸면 그 사람에게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부에 와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세부에 와서 안 힘들었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학생들 특히 세부에 와가지고 한국과 다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땐 내 방도 있고 내 집도 있고 거기서 편하게 하고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갈 데도 많고 그런데 여기 와보면 환경이 좀 달라요. 근데 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응을 못하고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몇 년 있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불평만 하다가 바보처럼 살다가 그냥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실패해서. 저주를 쏟아부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진짜야 이게 근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다른 정말 다른 환경에 내가 지금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1년 있을지 여러분이 여기 3년 있을지 12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1년은 금 같은 1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3년은 금 같은 3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바닥에 좀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좀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위치에서 바라볼 때 그 위기를 탈출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반지의 제왕을 쓴 존 도널드 톨킨은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나니아 연대기에 저자인 C.S. 루이스와 절친이었어요. 그리고 이 반지의 제왕을 쓰는데도 이 C.S. 루이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때문에 이 반지의 제왕은 선과 악의 대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이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톨킨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어두워질 때 안녕이라고 말하는 자 믿음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 앞길이 막막하고 어두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둠 후에 밝은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이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부에 제가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부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정착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주인공이 되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관점이 바뀌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의 그릇이 달라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주목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목받은 인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아까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이죠.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 여러분,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가 원래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왕이 잘못돼가지고 왕이 이 사람을 막 좌천시키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그 이수신 같은 사람이 없고 지금 막 왜군의 침략이 너무 이러니까 다시 이수신 장군을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뭐예요? 배가 다 부셔지고 왜군에 의해서 배가 다 불타고 왜군들이 뭐 벌써 육지까지 침략해서 막 약탈해가고 뺏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소녀상 문제가 많은데 그때부터 아주 그런 일들이 침략을 우리가 많이 당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아 12척의 배 가지고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생각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관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웅.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웅.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관점을 바꿔주길 원하셨어요. 자,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11절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라도 들킬까 봐 포도주스에서 밀을 타작했어요. 여러분 타작은, 밀 타작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마당에다 곡식들, 마른 곡식들, 추수한 곡식들을 펼쳐놓고요, 큰 돌이개나 이런 걸 막 내려치면서 곡식을 나라를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큰 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틀은 좁잖아요. 포도주 뭐 넓지, 요만한 통에다가 포도주 넣고 발로 밟아서 그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틀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데다가 밀을 타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기드온은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곡식 다 뺏길까 봐 그래가지고 조금 거기다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이 마당에서 하면 다 멀리서도 보면 보이잖아요. 다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틀에서 몰래 밀을 조금씩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드온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호칭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모두 하나님 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을 살펴보면요, 기드온은 겁도 많고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5절에 보면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는 형편없다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에요. 자존감이. 자신감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까지 많아요.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요. 정말 그러게 맞냐고 계속 의심합니다. 그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기드온은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믿음도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요.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드온은 평범하다 못해 믿음조차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1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에요. 0은 0을 곱하면 그냥 0이죠. 나를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이에요. 1. 나는 하나죠. 그죠? 그리고 이 0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노력한 대로 다 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목사님처럼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그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은 또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 뭐 여기 어른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아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대로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공부, 우리 학생들 공부 막 이 정도 돼가서 내가 뭐가 되고 꿈도 많이 꾸잖아요. 그것도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기도 해요. 내 계획과 꿈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1 곱하기 여기다가 무한대를 하는 거예요. 1 곱하기 무한대.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는 1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한대를 더하거나 곱하면 나는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 한 번만 걸려도 하고 싶은 일 제대로 못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평상시에 뭐 잘했든 성공했든 뭐 돈이 많든 한번 감기 한번 걸려서 누우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무한대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하거나 곱하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있죠? 우리도 좋아하는 찬양 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겁 많고 자존심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민족을 구원한 영웅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 믿음으로 싸우는 영웅.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싸우는 영웅.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자, 그리고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 자신의 형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위대한 군대와 싸움조차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또 자신의 집안은 좋지도 않고 또 자신도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내가 제일 못난 자라고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약 20년 동안 했어요. 그 기간 중에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질 때 그냥 꿈을 갖지 않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좀 꿈을 가져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좀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면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조건들, 상황들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던 2012년 6월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은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돈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하고 씨름하세요. 믿음과 싸우세요. 돈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싸우세요. 막 이렇게 막 새벽에 막 불같이 막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믿음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목사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 멤버가 있어야 개척을 할 수 있고 어떤 스폰서가 있어야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돈 나올 때 있으면 개척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쯤 됐으면 목사님쯤 됐으면 믿음이랑 씨름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와야지 믿음이랑 씨름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서 돈 나올 생각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제가 그렇게 변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계산들만 사실은 계속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군사를 모았어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내용 전체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군사를 모았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싸우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있으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 명 보고서 아, 이 숫자도 많다. 그래서 이번엔 힘든 군사훈련을 시키다가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마른 이 군사들이 얼굴을 개울물에 쳐박고 막 개처럼 핥아먹는 한쪽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쪽 무릎을 딱 꿇고 딱 앞을 점막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딱 떠서 딱 마시는 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군대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개처럼 얼굴을 쳐박고 먹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떼놔라.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쥐고 먹는 그 사람 분리해놔라. 그랬더니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돌려보내라. 그 만 명도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사람 300명만 가지고 싸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미디안 군대가 얼마였냐면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도망간 사람 빼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대 13만 5천 300대 이거 계산해보니까 450대 1이에요. 한 사람이 450명하고 싸워야 돼요.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싸우기도 힘들어요. 제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우주하고 민기하고 내가 한번 붙어봐놔라. 어? 해가지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는 저보다 키가 커져가지고 막 누르고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두 사람하고도. 두 사람도 겨우 싸워야 이길까 말까예요. 450명을 내가 어떻게 싸우냐고. 450명.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적으로 분명히 질 게 뻔한 싸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기드온의 300 용사는 이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도 나눌게요. 이것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었어요?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싸움.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은 세부에서 공부하러 왔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위해서 왔고 여기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온 성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많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의 한계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웅, 믿음으로 싸우는 영웅. 잠깐 기도하겠습니다.